할렐루야, 오늘은 주 2021년 11월 21일 주일입니다. 저는 손익일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두란도 순봉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벌써 오늘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강의 설교의 제목을 골고다 언덕에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것 같으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그의 적장자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 산을 찾아가는 대목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모리아 산에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 볼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 대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모리아 산 위에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쪽으로 한 1.5km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서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왜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골짜기에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중턱에는 부자들의 또 묘실이 많이 비싼 값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32년경에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당일날 장사가 지내지고 안장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중턱에 있는 부자의 묘실입니다. 거기에 안장이 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날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나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약 40일 동안 갈릴리와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재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 동쪽 교회 지역에 있는 감람산에서 바로 베다니 앞에서 성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골고다 언덕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진수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대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활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전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발생 지역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바로 그 동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 있는 성전, 요즘 그것이 그 성전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의 개념을, 의미를 좀 바로잡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절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모리아산에 있는 시온산성 아래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얼마까지 높은 데를 올라갔을까요? 평균 해발 고도가 780m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780m 가파른 산지를, 언덕을 올라가자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지금 자신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놓고서 전부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단보다 이 제물이 더클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을 자르고 그리고 사지를 전부 절단합니다. 그래도 제물이 번제단에 비해서 더 규모가 클것 같으면 이제 그것을 두 조각 이렇게 내어 갖고 전부 한꺼번에 올려서는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전폭적인 그러한 헌신과 헌신을 의미하며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을 바로 그렇게 이 번제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번제 나무를 누구에게 맺느냐? 바로 이 번제를 모래산 위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바치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은 같은 22장에 나타나 있죠. 1절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받았는 아브라함은 당시 어디에 가족관계에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리아산에 있는 시온산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30km, 약 75리를 내려오게 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남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비껴가면서 내려가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거리가 좀 다릅니다만 대충 한 50km 정도를 봅니다. 정확하게는 48km 정도 떨어져서 부엘세바가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50km를 보면 부엘세바까지 50km, 헤브론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km를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시 30km를 더 걸어서 여기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총 8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장로를 걷게 되면 하루에 100리, 40km를 장정히 걷습니다마는 신장로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30km를 걸었다고 치면 80km를 걷는 데는 3일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대충 3일 정도 간 것으로 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바로 부엘세바에서 80km를 북진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기슭에 도착한 것이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것은 거리 이수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하여 보셔야 될 것이 22장 1절에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때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시를 치르려면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합격을 했을 때, 패스를 했을 때 그것에 입학을 할수 있고 또 좋은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경쟁이 없이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떤 칭찬의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12절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해 갈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했을까요?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늘 빠져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은 대학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좋은 회사, 또 고시, 그럴 때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것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을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정말 성경에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21장 33절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기념식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물가입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생을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생을 주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영생을 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경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약속의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것은 목숨이 소중한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로 따지면 인신제사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가장 큰 희생의 제사가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불과 칼이 있고 그리고 번제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위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갖고 가고 그리고 칼은 재물을 목을 치고 토막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요? 번제나무입니다. 번제나무는 아브라함이 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이걸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이삭입니다. 사람을 하나 전부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나무를 덩치를 찍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우리 시골 말을 빌리게 되면 장군이, 대장부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이때 준 어른으로 볼수 있는 청년 17세 나이로 보입니다. 17세이고 그러면 번제나무를 스스로 질수 없는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요? 노인입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17세의 아브라함은 장작나무를 칠 수가 없어서 번제나무를 치지 못하고 17살쯤 되어 보이는 덩치가 좋은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신은 가벼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IQ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리한 청년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번제를 들고 다닙니까?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 그렇다면 양이 없다면 누구를 바칠 것입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번제물이 안 된다고 하면 칼을 그 손에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나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인가? 큰일 났다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회피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대답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알쏭달쏭하게 답변하는 것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치는 인신제사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방을 하여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신제사의 대상이 되질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이라든가 21장 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은 몇 세에 태어났느냐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90세였는데 불행하게도 사라는 평생 자식이라고나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 여성이었으며 노인입니다. 그런데 89세가 된 불임 여성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한 해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확인해 주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내심 독백을 한 것이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이미 노쇠한 늙은 여인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농담도 잘하십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고 있구나. 비웃음을 흘리고 있구나. 그러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테니 아들을 안고서 그 웃음이 잘못되고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사라는 이삭이라고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능력을 비웃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스스로 옥기살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이삭이란 자식이 있거나 친척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불임 여성을 가임 여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인 부부를 전부 회춘을 시켜서 만들어준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의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놓고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에 의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육신, 자신이 가진 생명, 자신이 가진 달란트 재주, 자신이 가진 시간, 자신이 가진 인생 자체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민공과 영생공원의 뜻을 이 복음을 어떻게 온 세상에 선포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가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듯이 우리 남은 인생을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로 예배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를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런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대속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를 메워가서 거기에서 부활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모리아산의 이제 풍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8절에 대해서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부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또 우리에게 주시리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카인과 아벨 대신에 믿음의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준 것처럼 또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바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9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어머니생입니다. 17세의 힘이 센 청년 이삭입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순히 장작나무 위에 결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손을 묶게 하고 발을 묶게 한 다음에 그대로 올라갔을까요?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신앙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도 나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져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나를 바치라고 하니 내가 나를 번제로라도 바쳐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아들을 만약 잡아서 죽여서 바치게 되면 다시 부활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서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얼마나 급히 목을 치르고 하는 그 칼을 멈추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땅으로 내려와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급히 천사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먼저 도달합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도착해서 아브라함을 제자하게 되면 이미 늦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성으로 먼저 그 귀에 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칼을 치려 하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사람의 음성으로 급히 말리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랬더니 12절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대를 다음 대로 넘겨받을 후계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그까지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되돌려 드린다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면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9장에 가게 되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후가 변해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가 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이 만약에 육식을 함으로 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되면 반드시 처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적혀져 있고 또 하나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되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두텁게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신다 절대로 앱솔루트리 노입니다. 단지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바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치시는 것 그것은 인간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서 대신 영원한 제사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 영원한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대속의 번제가 십자가가 바로 이 모리아산 맞은편 바로 1.5km 서쪽에 떨어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사람이 뒤쪽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반드시 하면서 뒤를 볼 수는 없죠. 고개를 뒤로 돌려야 됩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지 않고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우를 가지고 앞에 세우고서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백밀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눈을 들어 살펴봤다면 하면 높은 곳을 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눈을 들어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보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급히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려오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천사를 보았더니 천사가 손으로 아브라함 뒤를 가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위로 높이 쳐들고 있던 눈을 얼굴을 돌려서 뒤를 돌아다 본 것입니다. 천사의 가리킴에 따라서 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뜻을 눈치챘습니다. 아, 저 순양을 대신 인친제사가 아니라 순양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드린 번제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14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그 옛날에는 호렙산이 되고 시내산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 때로 그슬 올라가게 되면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부터 번제물이, 대소의 제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까? 가게 되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대속의 물, 속죄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언제 이 땅에 오게 될까요? 이렇게 주전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주후 32년경에 이 모리아산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서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고 거기에 우리를 위한 제물인 제물로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신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분이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역임을 받게 되는 칭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고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앞에서 먹고 마시는 면류관을 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또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의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 설교문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리아산에 지어져 있는 성전이나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또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 보았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진 기지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할 때 교회의 갱신도 있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